해봤던 게임은 다시 하게 만들고 못했던 게임은 하고 싶게 만드는 온 국민의 게임 방송 게임이 수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게임 정보와 게임 리뷰 전해드리는 게임이 수다의 세우 옆에 안프로입니다.
안프로 옆에 세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새우가 참외를 씻고 있는 관계로.
아, 참외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되게 맛있네.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2주 만에 찾아뵙게 됐고요.
그렇고요.
지난주에 네, 여러 이벤트가 있었죠.
그렇죠.
네, 방금 뽑았습니다.
네, 뽑고 왔습니다.
아, 구글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네요.
역시 구글은 없는 게 없죠.
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당첨자는
울트라 캡숑님 맞나요?
아니 타이탄볼. 자 다시. 아니 그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걸 아, 못하냐?
요즘 약간 DHA가 부족해가지고. 아 좀. 네. 아,
DHA들이 진짜 신선한데?
네.
네.
다시.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받으실 분.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피스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타이탄볼 2 받으실
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울트라 캡숑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제가 메일로.
네.
네, 주소를 묻는.
네.
메일을 보내드리면.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 보내주신 슈퍼센크림님께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 기세를 보라 슈퍼센크림님의 네. 댓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이번 게임이 수다 소재가 밴더스네치인 걸 보고 풀타임이 짧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상물로서의 밴더스네치는 참신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이걸 오락요소로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다양하게 발전된 게임에선 이보다 훨씬 심도 있고 몰입감이 쩌는 갓겜들이 너무 많죠. 솔직히 레이트 시프트만 해도 밴더스네치보다 더 낫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혹은 시청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는 건 분기 선택에 대한 개연성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의 선택형 어드벤처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여지가 있긴 한데 밴더스네치는 이게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뭔가 주인공의 상황이 A라는 선택으로 이제 예측이 돼야 되는데 예측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에 따른 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저번 주에 저희가 막 프린트해가지고 보내주셨던
그 A4 한 장 꽉
채워서 한 장의 편지
굴림굴림 굴림체로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손편지로 썼다가 이따위 글씨체로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타이핑을 다시 해서 보내드렸다.
저도 글씨 상당히 못 쓰지만 언제나 손으로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글씨라는 걸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네. 어쨌든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요. 그 밴더스네치에 관한 평 선택지에 대한 평은 거의 전적으로 동감해요. 네, 근데
뭐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반에 얘기해주셨듯이 이게 게임이 아니라
그쵸.
어떤 영상물
맞아.
네,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상당히 신선하지 않았나 그런 입장이고요.
맞습니다.
네, 네버윈터님
이번화도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밴더스네치를 시청 또는 플레이 해본 적이 있어서 스포 걱정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청취할 수 있었어요. 이미 더 벙커나 레이트 시프트 같은 실사형상 인터랙티브 게임을 경험해본지라 저도 어딘지 게임하는 감각으로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부러 망할 것 같은 선택지를 고르는 나쁜 버릇이 되살아나서 초반부터 가진 쩌리 분기부터 잔뜩 보게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난장판 진행을 나름 재미있게 즐길 수는 있었답니다.
맞아. 항상 이렇게 험지로 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선택지.
이해해요.
네. 그러고 싶죠?
맞아요. 저도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망가뜨리겠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그런 의도인 것 같아. 개발자의 의도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약간
넌 그럼 여기선 뭘 준비했니?
약간 그런 의지로 막 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네.
메일이 왔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라이코스? 언제쯤 라이코스입니까?
잘했어 라이코스님.
게임이스다 화이팅! 와, 이 아이디 오랜만에 봅니다. 네.
네. 라이코스.
라이코스.
네.
아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저희 또래니까 다들.
잘했어. 네. 아, 그렇죠. 검색 엔진에서.
그렇죠.
네, 잘 찾아온다는
그렇죠.
의미로.
맞습니다.
기회가 나왔었죠. 어진님.
액박이 없어서
응모를 못했다. 응모를 못했다.
예. 잘난 척 하려던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늘 하는 1등. 예, 예, 예.
그 1등이 그 1등이다.
그쵸. 예. 약간 신빙성이 없네요. 잘난 척 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말이 말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악도그님.
오, 명작들.
다 갖고 계신가 봐요.
아, 그쵸. 응모는 네. 안 해주시고 이제 명작들이라고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고 가셨어요.
네.
네.
샤브리님.
방송을 듣는 중간에 후기 남깁니다. 원래 블랙미러에 1도 관심 없었는데 방송으로 다루신다길래 부랴부랴 감상하고 듣는 중입니다. 첫째, 블랙미러가 처음 언급되었던 방송은 아마 니어 오토마타 2부일 겁니다. 실은 어제 벤더스네치 보기 전에 스포당하기 싫어서 방송이 업로드 됐음에도 그 대신 예전에 방송된 니어 오토마타 2부를 감상했죠. 어차피 안 할 게임이라 스포당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방송에서 기억 업로드와 블랙미러가 언급됩니다.
그냥 이렇게 벤더스네치 올라왔네. 나는 니어 오토마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이거나 들어봐야지 들어야지? 하고 딱 들었는데 거기
블랙미러가
블랙미러가 나왔다. 아하.
대박.
거의 확률이 이제 거의 100분의 몇으로 그쵸, 그쵸. 늘어났는데요.
맞아요.
지금.
이건 이 정도면 운명입니다. 네. 네. 둘째, 저는 DBU가 벤더스네치보다 더 좋았습니다. 절대불량, 불량별 어쩌고저쩌고 개연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DBU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절대불량. 이게 절대불량, 저 절대 공감합니다. 그쵸, 절대적인 그쵸. 불량으로.
사실은 그 볼륨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절대 같은 재미가 느껴져서는 안 되는 볼륨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셋째, 디즈니가 공룡이 되어가는 와중에 넷플릭스랑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던데 넷플릭스가 인터랙티브 장르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 이게 영상 스트리밍 시장이 진짜 좀 경쟁이 격화되고 있죠.
그렇죠. 디즈니가 들어오면 진짜 뭔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디즈니 뭐 지금 이제 완전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 맞아.
가진 것만 풀어도 막 그쵸. 녹죽녹죽 가서 받아먹는 그런 장면이 상상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다른 새로운 게 또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뭔가 디즈니가 하면 또 새로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궁금합니다.
네.
모나미님.
둘 다 있는 거를 이벤트 패스하게 해야겠네요. 세키로에 나오는 그 벌레는 아마 설정상 바퀴벌레가 맞는 것 같지만 귀뚜라미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귀뚜라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바퀴벌레라는 제보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인식이라면 그냥 보는 순간 이건 바퀴벌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여줄게.
아니야,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
별로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아.
아니야, 안 돼. 그러지 마. 저도 벤더스네치 이야기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시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득 생각해보면 옛날에 전화로 하는 어드벤처 게임도 있었죠. 상호작용되는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계속 시도되는데 언젠가 딱 맞는 옷을 찾게 되겠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그쵸. 전화.
어디, 어느 매체에서 만족하며 이걸 즐길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인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넥스트 형태가 뭘지도 되게 궁금해요.
네. 덧붙여 이제 바퀴벌레가 아니라는
샤브리님의 제보가 네. 예, 예. 움직임도 너무 가짜고 렌더링 퀄리티가 별로라서 혐오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한마디로 실사 같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퀄리티가 별로다.
그렇군요.
바퀴벌레 퀄리티 얘기가 나올 줄은
그러게요.
몰랐네요. 네. 울트라캡숑님!
이 작품 다룰 줄이야. 게임과 유사한 점이 많고 이야기 자체가 게임 개발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니멜도 추천한다고 글을 남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체적으로 인터랙티브 무비가 가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어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암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에선 이미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의 게임이 많이 발전했고 작년에 DB효에서 끝장을 내버렸죠. 그래서 그와 일사성을 예시로 게임에선 이미 끝내주는 게 나왔는데 영화 쪽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둘이 비슷한 성격의 장르라 해도 결국 게임은 게임, 영화는 영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의 인터랙티브 무비는 기본적으로 보는 내용도 상당히 많지만 플레이하는 내내 손에 컨트롤러를 쥐고 연속된 선택을 보여주는 반면에 블랙미러 같은 영화 매체는 한 가지 선택지를 고르고 준비된 영상을 충분히 신청하고 다시 여유롭게 컨트롤러를 집어드는 차이에서 두 매체의 스토리텔링 성격이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말라고 처음에 네, 안내가 떠서 봤습니다.
네.
네. 어, 근데 어, 그 벤더 스네치는 게임이 아니라 일단
맞아요.
네, 영상 매체인 걸 좀 더
그쵸 네, 그쵸
비중 있게 맞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맞습니다.
마라팡이님.
네, 게임 자체 외에도 게임과 관련된 다른 매체도 리뷰하는 걸 종종 해주시라라는 당부를 남겨주시면서 10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분기에 한 번 하면은 10화가 안 될걸? 분기에 한 번, 10화에 한 번이면 아 그럼 분기에 한 번과 10화에 한 번 중에 어떤 게 더 자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 분기에 한 번 하는 게 10화에 한 번 정도일 것 같다.
그 정도인데 에, 사실은 에. 이제
아 진짜 웃기다.
차이가
그러네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가 뭐 이런 다른 거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죠? 뭐 넷플릭스는 기본으로 보는
그쵸.
거고 네, 뭐 드라마라던가 그래도 약간 게임과 관련된 거여야 되는데 아마 약간 제가 게임과 관련해서 게임 시청, 아, 게임 플레이 외에 다른 거 하는 거는 그런 제작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TV를 많이 보는 편이라서.
맞아, 나는 TV를 안 보니까.
예, 예. 그래서 하자면 하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쓰고 있겠지만, 새우가 딱히.
사실 우리 그런 거 했었어야 돼. 할 수 있었으면 이제 듀랑고.
그니까, 두니아 막 이런 거.
두니아랑, 뭐 또.
뭐 그리고 옛날에 뭐 지니어스라든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요즘 최근에는 방탈출 하는 거 막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예 예, 예. 뭐 그런 것도 뭐 게임과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방탈출 카페 가지고 해도 되지 사실은.
그렇지. 방탈출 카페 안 예, 가봤어요.
예, 전 가봤어요. 좋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잠새만 풀다 나와요. 답답합니다 진짜.
네. 아 맞아 그래 그럼 내가 방탈출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 방탈출을 한번 가서
네.
그 또 이제 많이 가야 또 재밌어.
그 또 이제 막 지역마다 또
테마가 다르니까
네 어디를 가야 어디가 재밌다더라
그쵸 어디, 어디는 뭐 무슨 테마가 유명하다더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디를 꼭 가봐야 된다더라 그런 게 있는데
그쵸
제가 사는 동네는 썩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가시죠.
그러시죠.
네.
네
생각보다 스케일이 커요. 1층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는데 2층 문이 열리고 막 이러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누가 봐도 1층 방인데 한 어? 노래방만한 방이네? 근데 갑자기 막 구석구석이 열리면서 갑자기 2층 통로가 나타나고
우와.
근데 이제 다 자물쇠로 여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좀 그게 좀 단조롭긴 한데
자물쇠 말고 락픽 시키지 그냥 아.
근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자물쇠밖에 없어. 메커니즘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
궁금합니다.
네.
오피스님.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이제 할 때가 되었나 보다.
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예측하신
당첨이 되셨네요.
네, 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은하님.
선택지 4개쯤 고른 이후였나? 혹시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게 진엔딩 루트?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엔딩 이후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감상했습니다.
은하님도 비슷하게 제 리모컨 고장 사연과
그러게요.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니었지만 그런 루트가 있었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다다음 주를 기대해달라는 멘트가 너무 슬프네요. 언젠가는 일주일마다 올라오는 게임이 수다를 꿈꾸며 화이팅. 죄송해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꿔보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레이트시프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레이트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관에서 원래는 개봉을 했었던 거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들어가면 관객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선택지를 계속해서 결정하게 됐던 영화였는데 그게 이제 개봉이 끝나고 나서
스팀에
F&B 네. 게임으로 스팀으로 올라왔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이런 이 영화의 형식을 띈 게 그게 또 최초는 아니었고 그 전에도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프로모션 광고 프로모션용으로 시도를 많이 했던 방식인데 실은 그렇게 뚜렷한 흥행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가지고 입소문이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작 비용 투자 대비 단가가
그렇지,
안 나온다라는 얘기 때문에 다들 약간 꺼려했던 근데 그래서 벤더스네치가 잘했다라고 하는 짓은 생각해보면 분명히 제작 비용이 일반적인 필름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화제성을 만들어내서 플랫폼의 최초 런칭 막 이런 이름이 붙으니까. 그래서 이런 화제성을 이끌어내고 인터랙티브 필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자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렇게 네. 얘기하면 약간 슬프긴 하지만 네. 그렇네요.
네.
종구리님,
넷플릭스 체험을 지난 주말에 시작했는데 우선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매번 방송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저희가
네, 저희가 감사드리죠. 합니다. 네.
네. 브로기브님,
벤더스네치는 보기 전에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DBU를 예상했는데 다 보고 나니 좀 다르다고 느껴지네요. 시청자가 주인공을 조종한다는 것 자체가 내용 자체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때문일 듯 싶네요.
주인공이 뒤에는 약간 스포.
아,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플린 배우가 유명한 배우였다.
그렇죠. 뭐 나니아 연대기 3편에서 성격 나쁜 꼬맹이로 나왔던 친구구나 이렇게.
컸어도 성격 좋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파탄자 역할로
나오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
제가 진짜로 어렸을 때 봤던 그러니까 봤던 영화 중에서 꼬맹이 아역으로 나왔는데 커서 진짜 막 이랬던 배우가 있는데. 그 옛날에 제가 어바웃 어 보이를 진짜 좋아했어요. 네. 어렸을 때. 근데
저도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네, 어바웃 어 보이 되게 재밌잖아. 영화가 좀 약간.
저는 그때 인생의 교훈을 얻었어요.
저도 무슨 교훈? 캐롤송을 작곡해야 한다 뭐 이런 교훈.
그 지금 보면 인생의 교훈이 그거겠지만 그때는 약간 직업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나?
그렇죠. 약간 맞나? 그때 대학교 때쯤 나왔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 사람이 그래도 직업이 있어야 되는구나. 전 그 전까지는
그런 교훈이 없었단 말이야.
아 나는 백수를 꿈꾸면서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한량처럼 살고 싶다 이랬는데
아 그래도 상관없다. 한량이 뭐가 문제냐? 내가 한량이 되고 싶다는 아니지만 뭐 그때도 사실 인생에 막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거기 주인공이 진짜 뭐 돈 따박따박 연금처럼
맞아, 나오고 맞아.
인생에 뚜렷한 목표 없이도 뭐 굉장히 뭔가 금수저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아 사람이 직업이 없으면은 저런 저렇게 되는 그 생각을 그 영화로 잘못된 교훈
약간 이상한 교훈을 얻으셨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 영화가 그 대사 맛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작가가 원래 그게 소설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소설이 나오는 그 대사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말맛이 있는 대사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처음엔 대사 때문에 좋아했고 그때 당시에는 아역 배우를 뭐 좋아하기 힘든 마스크였잖아. 근데 마커스 그래서
아, 근데 어렸을 때가 더 귀여워.
아 귀엽긴 한데 약간 빵떡같이 생겼잖아요. 약간 그렇죠. 이렇게 통통하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커스가 나오는 그 어바웃 어 보이를 너무 DVD까지 사서 막 봤었으니까 네. 근데 너무 열심히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역변을 했어.
아니 너무 훈남으로 자라가지고 니콜라 솔트.
아니 근데, 알아. 근데 어렸을 때가 더 낫다고.
아니야. 야 진짜 근데 그 아역 배우가
지금 더 별론데?
아, 딱히 너무 마스크는 너무 생기지 않았어요? 그 아역 배우가 그 정도 마스크로 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영국 남자야 그냥. 영국 남자야.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에서도
영국 표준
아, 그런가?
그 왁구에 포함이
아니야. 되는. 그리고 이제
아니 그... 니콜라 솔트 좋아하는데 네. 어렸을 때도 귀여워. 솔직히.
아니야. 어렸을 때는 약간 그 외모를 상상하기가 힘들어.
어렸을 때 훨씬 낫지.
그런가? 난 크게 좀, 아, 근데 컸을 때는 좀 약간 다른 매력?
맞아. 약간, 좀 달라졌어요.
약간 좀 어렸을 때는 소년미였으면 크고 나서 약간 갑자기 매드맥스의 워보이가 생각나지만 약간 좀
기억을 해주면서
다른 라인으로
갔다. 마약을 먹어주면서 이렇게
그쵸.
계속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역 배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니콜라 솔트가 생각이 나서
네. 어바웃 더 보이의 교훈까지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케도님
아 게임 하나를 자꾸 하는 것도 좋지만 게임 장르에 대한 고찰이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아직 대잔치 기간이 아닌가요?
아 저희의 또 야심찬 특집 시리즈 대잔치
그쵸 저희 대잔치 시리즈가 있었죠 그때 e스포츠 뭐 아시안 게임 특집
여름 대잔치
여름휴가 대잔치 뭐. 네. 네 언젠가 또 대잔치의 시즌이 오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잔치를 벌여보도록 네.
이게 2주 격주 단위로 바뀌면서 대잔치를 하기 좀 부담스러워진 감이 없잖아 있어요.
맞아. 대잔치는 네. 약간 좀 게임을 파기 좀 어렵다.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좀 게임을 주제로 딴 얘기를 해보자.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준비하던 여러 쌓인 소재들 중에 아, 게임 플레이가 아직 미진하다라고 했을 때 꺼내서 했던 게 그쵸, 이제 대잔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약간 3주에 1주 정도 섞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주제.
하지만 이제 격주 방송이기 때문에 대잔치를 하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에 대한 약간 배반 배신.
네, 이미 배반 배신이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인터랙티브 영화는 딱히 앞날이 밝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말씀 네,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토르나님.
드라마가 계속 반복되는 듯한 저는 왜 이상한 길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하는 거죠?
아 이런 인상을 처음에 딱 주면
사실
그, 이제 그 작품의 실패
그쵸
네.
다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처음 한 10분 15분에 뭐야 이러면서 끄게 되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보면 게임이랑 마찬가지네 게임도 이제 처음 10분 15분의 경험이 이 패드를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서 맨 처음에 카라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그쵸.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아 진짜 이거 뭐야 막
나 내가 처음에 여러분 카라 죽는 엔딩이 있어요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했어야 지금 스포일러잖아
아니 근데 뭐 이미 나온 지 1년 된 게임인데 아니 엊그저께
아, 그렇구나.
예. 이제 엔드게임에 엠바고가 풀린 시점이라, 시점이라 그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집 앞에서 뭐 엔드게임 스포를 누가 했는데 누가 와서 따졌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개봉한 지 지금 몇 달 된 건데 이거 지금까지
한 달 안 됐어요
아 그런 거 아직도 네. 그렇게 됐나?
네, 근데
1000만이 넘었는데?
아 제 생각에는 그냥 볼 사람 딱 보고 이제 그 이상 관객수가 성장하기에는 그 재관람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뭐
그쵸.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니 1년쯤 됐으면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되면 되게 허무하겠죠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가리님
블랙미러는 명 취향에 맞지 않았는데 밴더스네치도 역시 그렇네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레트로 모니터 보는 즐거움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980년대의 향취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네, 제가 그거 보고 아 약간 80년대 초중반의 개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막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맞아 저희는 거의 제가 태어날 무렵이라서
네, 그렇죠
그렇네요
네
무호야르님
게임이스타에서 밴더스네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지 몰랐네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라 즐기지는 아니했지만 듣다 보니 한 번쯤은 경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생존부 장문과 배어형의 당신과 자연의 대결은 잠깐 봤었는데 조금 아쉬웠기에 걱정은 되지만요 최근 인터랙티브 영화라는 이름으로 영화의 게임의 경계가 희미한 콘텐츠들이 자주 보이는데 이게 잘 만들면 인터랙티브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잘못 만들면 지루한 어드벤처 게임이 돼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도전 없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으니까 인터랙티브 영화가 꾸준히 생산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다양하게 즐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저는 이제 막 댓글을 보고 너무 다들 막 약간 감동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 이런 신규 매체에 그쵸. 대해서 다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그쵸. 것이 정말
맞아요.
앞으로 K-인터랙티브 무비 갑자기
미래가 밝다
미래 밝다
네. 얼마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K하니까
뭐
아니 얼마 전에 그 녹음 파일이 떴잖아요 그 못 봤어요?
아 야 그거 얘기도 하지 마
나 진짜 와 내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컵헤드 있잖아 그 요새 컵헤드를 잠깐 해서 생각이 나는데 그 시절 그 만화 영화에 약간 정치 우화처럼 나오는 딱 그거가 세상에 그게 현실이라니 나는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 현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영화나 만화가 아니라고?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트릭스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K를 붙이는 걸 좋아하셨잖아.
와.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만 뭐 써왔던 거 다 드러내고. 미래 창조 넣어가지고 뭐 빨리 해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진짜
나는
정말 아무튼 갑자기 그 모든 것에 K를 붙이시던 분이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아 진짜 충격적이야. 네.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근데 불과 그게 3년 전 4년 전
이제 2010몇 년이잖아. 아 난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전 더 기가 찬 게 그게 엊그제인데 그게 엊그제인데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나는 진짜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 진짜 좀 뭐 말이 거칠어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의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나 진짜.
네. 아무튼.
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앞두고 지금 초음을 쳐가지고 지금.
아니 갑자기 K 불 K 인터랙스를
보고. 아 소름 돋아. 리턴 오브 더 우브라린.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와 오늘 나는 게임. 진짜로 오늘 게임 리턴 오브 더 우브라린입니다.
네.
중간에 앞에 소개를 조금 드리고 중간에 이제 스포일러 얼럿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페이퍼스 플리즈의 그
사람
그분
네.
루카스 포프
네.
교황님 그래서 네. 제작하신 리턴 오브 더 오브라딘에 네.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로는 오브라딘 호의 귀환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2018년 10월 18일에 나왔어요.
네.
사실은 좀 됐는데 사실 한국어판 공식 패치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에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드벤처, 퍼즐 어드벤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1인칭 카메라로 혼자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단서를 찾는 그런 형식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라고 하면 1비트 그래픽. 그렇죠.
점과 화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바탕과 그러니까 있고 없고
0101로
이루어진 네. 화면인데 아까 전에 그 80년대 개발자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네. 루카스 포프가 굉장히 그 옛날 애플 2 시절 그거를 그때 게임하던 거를 못 잊어서 언젠가는 이런 화면을 재현해서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픽이 나오게 됐고 메타크리틱 89점을 받았고
아 높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온갖 상을 다 받았고 이게 진짜 대단하다는
믿고 하는 루카스 포프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루카스 포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페이퍼스 플리즈를 16화인가에 했더라고요.
아 빨리 했죠.
네, 되게 옛날이더라고요. 그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국적은 미국 사람이고요.
네.
버지니아 출신이고 버지니아에서 자라서 공대, 버지니아 공대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케이크가 유행하던 그때 케이크 커뮤니티에서 모드 제작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는데 너티독 등등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게임 회사를 거쳐서 너티독에서 개발을 하다가 자기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그때 이제 옆에 EA에 다니던 아내와 만나서 일본인 아내와 만나서 지금은 일본 사이타마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내와 자식 둘 뭐 이렇게 해서 네, 개발을 혼자 하면서 지내고 있다.
약간 남놈이란 생각이 들어요.
놈자 붙이지 마.
어? 난 사람?
농담이고요.
네.
네, 진짜 뭐 굉장히 저는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 진짜 기재다 이 정도면
그쵸. 네,
그런 생각이 사실은 페이퍼스 플리즈 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높게 평가 뭐 어쨌든 간에 훌륭한 게임을 만든 사람이라 재치 있다 딱 이렇게까지 그쵸. 생각했는데 이 작품을 해보고서는 진짜 약간 심장 아픈 거 있잖아.
네.
너무 이제 대단한 걸 봐서 심장이 아프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그쵸. 너무 뭐 좋거나 뭔가 감동을 하면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그런 작품이었다.
근데 저는 진짜 약간 페이퍼스 플리즈 후속작 뭐 만든 사람이 그 다음 차기작을 냈다 라고 얘기를 딱 했을 때 루카스 포프가 냈대 했을 때 사실 트레일러를 보고 나서 삘이 별로 안 왔거든요. 사실 삘이 오기가 힘든 트레일러였잖아.
저는 그 트레일러 보고 이제 워낙 그래픽 아트 스타일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성공한 다음에 좀 약간 예술하려고 이렇게 틀었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
저는 그게 보고. 이게 볼륨이 한 두세 시간짜리인 줄 알았어. 트레일러 보고 그렇잖아 소재가
두세 시간일 수 있지.
어, 아 있지 하지만
범인의 머리로는 한 몇 시간에서 예.
야 그 영상만 봐도 영상만 봐도 두 시간 아니야.
아,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리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짧은 약간 필름 같은 영화를 만들었나 아니 그 게임을 진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바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걸 딱 최근에
눈치 확 오지 않았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페이스퍼스 플리즈의 그 약간 어트랙티브함보다는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지. 근데 최근에 딱 하고 나서 와 이걸 왜 이제 했지? 막 약간 이런 생각을
진짜 감동
가득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알려진 개발자가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그쵸.
그리고 완전 온전한 1인 개발이라는 점 때문에 더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어떤 뭐 스튜디오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와 이랬겠지만
혼자서
마치 아는 사람이 개발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쵸.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서 그리고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의 범위를 저는 페이퍼스 플리즈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해법하다 뭐 이런
혼자
느낌
혼자 해법하다 1인 개발 재치 있고 아 요런 백그라운드를 잘 녹여냈다.
그리고 약간 그 실험적 메커닉으로 승부를 딱 보는
그렇죠.
약간 뭔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아이디어 하나로 뭔가 승부를 보는 게임이구나 이렇게 딱 페이퍼스 플리즈는 느껴지잖아.
네.
얘는
이거는 약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정도의 볼륨
네.
이라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게임의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은 진짜 트레일러 보고 아 나는 정말 관심이 안 간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관심이 동하도록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뭐냐? 주인공은 난데 이제 1인칭으로 화면을 보게 되고요.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직업이에요.
근데 지금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시작하고 나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네가 가서 뭘 해라라고 지시는 하지만 뭔가
아니 그 얘기가
멘트가
있어요.
있어? 네. 난 왜 그걸 못 봤지?
나의 직업에 대한 언급이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이것도
나 그걸 못 봤어. 그래서 이 여자는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여자야?
이것도 좀 이따 뭐 얘기하시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런던 사무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근데 오브라딘 호라는 큰 배가 있어요.
그렇죠.
큰 배가 있는데 동인도 회사가 보험을 들어놓은 그런 무역 상선이요 상선 무역하는 배인데
배경이 일단 1800년이기 때문에
네, 1803년이라고
네.
해요.
네.
그래서 막 상선인데 이게 실종이 된 거예요 배가
어딘가에서.
그 배에는 60명이나 되는 크루와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종된 지 5년째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보트를 타고 이제 딱 가요. 배에 딱 올라가. 그래서 이 배에서 60명이 죽었는데 각각 사람들의 신원과 사인을 밝혀내라 라는 임무를 가지고 네.
그 사인과 신원을 알아야 자초지종을 알아야 손해사정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예.
얼마를 어떻게 배상을 하고 얼마를 책임을 물고 이게 가능하니까
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도 자주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닌가?
아, 그게 이제 자동차 보험에 손해사정 그 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범위가 그리고 이제 막 재산 피해가 얼마가 났다 약간 그런 거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쵸.
뭐 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 조사 및 판단 능력이 요구되며 통계학적 계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수리 능력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금감원에서 하는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얻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사고 현장을 보고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뭐 과실 판단이라든지 그래서 이 범퍼가 깨진 거는 그래서 얼마의 수리 비용이 청구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알아서 계산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혼자서 60명 사인을 알아내라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과로지 과로.
과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배 위에 타면 텅 비어 있어요, 배가.
그렇죠.
텅 비어 있고 이제 눈앞에 시체 한 구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파리가 날라다니고
파리가 들끓고 약간 해골이 반쯤 드러난 그런 시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다 죽어 있는데 이미 60명이 다 죽어 있는데 사인을 어떻게 밝혀낼 거냐? 다행히도 마법의 아티팩트
네.
회중시계를 받게 됩니다.
없으면 못하지.
네, 그래서 손에 이런 회중시계를 들고 시체 가까이에 가서 뭐 무슨 키를 누릅니까? 뭐 해간
패드로 해가지고
뭐를 패드로 하셨어요?
네, 네.
어.
뒤로 누워서 하려고
저 키마로 했어요.
네, 네.
뭐를 띵 누르면은 짤깍짤깍짤깍짤깍 하면서 과거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 전 직전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D로 애들이 이제 한 프레임에 딱 고정돼 있어요.
정지된 상태.
네, 정지된 상태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총을 맞는 장면이나 뭐 대포에 깔리는 장면이나 그런 게 딱 한 컷으로 나와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컷이 공개가 되기 전에 앞부분에 이제 블랙아웃 화면에서
대사를 있으면 하면서 대사가 나오죠.
그 사운드를 계속 들려주죠. 이게 굉장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뭐 어이 뭐 약간
조심해 비켜 막 이러면서 탕 그쵸. 소리가 나면서
그렇죠 노래가 퍼지면서
띵 하면서
갑자기 이제 화면이 밝아지면 멈춰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죽기 직전의 상황이 이렇게 딱 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거기를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아 이게 탄도가 어디로 들어갔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피가 어느 방향으로 튀고 있나 막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떤 손 모양을 하고 있나
그쵸.
그럼 아 얘가 총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얘가 죽였겠지 라던가 그런 점을 추리를 하는데 처음에 진짜 막막했던 게
아 죽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너무 흥미로웠어. 진짜 흥미로워서 아 이거 진짜 재밌다. 그런데 나중에 60명이래. 어? 60명을? 내가 막 그러지.
아니 저는 오히려 처음엔 너무 막막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튜토리얼이 그렇게 친절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인공 직업이 나왔었어라고 물어본 것도 영문을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간 느낌.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시체가 있길래 그냥 회중시계가 움직이길래 버튼을 아무거나 눌렀는데 그 상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하세요라는 지시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 그래서 배에서 다시 내렸어 처음에.
그러니까 보통.
보트에 이제 큰 배에
그러니까.
보트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보통 게임은 목표를 갖다가 처음에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잖아. 근데
뭐 어떻게 배를 배에 올라가세요 라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맞아. 그냥 그 옆에 그 뱃사공이 뭐 아 짐 무거운데 뭐 나 못 돌려주겠으니까 네가 내려와서 가지고 가든지 막 뭐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뭐 빨리 뭐 갔다 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가. 아무튼 그래서
심지어 조작 방식도 안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와스든지 뭐
그렇죠. 그리고 그 일지 펴는 방법 정도 가르쳐 주죠.
탭을 누르면 일지
탭을 펴면 그렇다 뭐. 그 친절한 게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극초반에 친절하지 않아요. 특히나 근데 좀 이제 하면 도움말 같은 게 나오기는
그쵸,
하는데
그쵸.
그래서 배를 거기를 탔다가 내렸다가 뭐 뱃머리에 갔다가 배 감상 한번 하고 뭐
근데 사실 그게 그래픽이 또 아까 말했듯이 막 그냥 점과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과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교하지도 않고 1인칭 근데 거기다가 1인칭이기 때문에 좀 어지러운 거예요 저는.
맞아.
그래서 초반에 너무 몰입이 안 돼가지고 처음 한 30분 정도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이. 그래서 원래 첫사람의 사인은 그냥 한번 튜토리얼 격으로 해봐라라고 던져주잖아 거의.
그렇죠.
들어가면 멘트만 듣고 그 사람 복장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인과 신원인데 그거를 체크를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네. 친절함 따위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했다는 거. 네네. 어쨌든
없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거를 이거 하고 나서 아 진짜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은 그 회중시계 과거를 볼 수 있는 회중시계를 가지고 그 큰 배를 돌아다니면서 애들의 사인을 60명의 신원과 사인을 전부 밝혀내는 게 숙제고요.
네.
밝혀낸 거를 이제 책에다 적게 됩니다.
일지가 있죠.
네, 부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0명을 다 마치면 엔딩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다. 네.
그 60명을 맞추기 위한 단서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게임 진행상에 말고 책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사진. 그러니까 그
그림이죠.
그림이죠. 이게 우리는 없으니까. 사진이라고 하지만 네. 그 화가가 한 명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뭔가 그림을 그려주고 그 선박 위에 있었던 중대한 사건에 대한 그림 한 장과 그 다음에 즐겁게 노는 사진 그 그림 한 장이 있고 요것과 선원 리스트 그러니까 그 승객과 선원 명단
예.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 직책 그 다음에 국적 그 정도가 적혀져 있는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와 그림을 대조해가면서 아까 말했던 그 3인칭 정지된 그 화면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3인칭 1인칭 정지된 화면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단서를 조합을 해서 맞추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박이 한 3, 4층 구조인데 선박 지도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맞추게 되죠.
포프 인터뷰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배를 너무 크게 했다. 너무 후회스럽다.
고생했을 것 같아요.
아, 3층짜리 배로 할 걸. 아, 너무 큰 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개고생했다가.
진짜 좋았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게임하다 보면 그런 배 해적선이나 그 당시에 무역 배 같은 데 배경으로 하는 공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해상전, 뱃노래, 뱃사람, 해적 이런
그렇죠.
게 또
RPG 같은
하죠.
데 보면 많이 나오고 네.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 실사 기반의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기보다는 조금 축약해서 만들어 놓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오브젝트도 좀 줄이고 구조도 좀 바꾸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 배가 좋았던 게 뭐였냐면 진짜로 현실의 그 고증을 되게 열심히 해서 재현해놓은 모델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배가 나오는 게임을 해도 갑판이 그 3층, 4층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맨 밑에 층까지 내려가는 발리션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맨 밑에 칸 보통 화물을 싣는 칸이 있고
뭐 싣는다, 친다 이거죠.
네, 치고
그리고
거기까지.
나는 맨 위 갑판에만 있을 뿐이고
그쵸.
그리고 뭐
선장실
중간에서 포가 나가잖아. 밑에
맞아.
하층 갑판에서 포가 나가는데 내가 쏴라 그러면 이제 포를 쏘.
그쵸.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만 체험해왔던 겉핥기식으로만 체험해왔던 배인데 이 게임을 하는 내내 너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약간 그 1800년대쯤에 만들어진 배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와 이거 그 교육용 게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파악이 됐다. 그리고 그 선원들이 자는 위치에 깔린 해먹과 승객들의 방과 그다음에 뭐 조타수나 뭐 선장들의 방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정말 현실 고증이 잘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어 있어서 여느 해상 박물관 선박 박물관 부럽지 않았다. 루카스 포프는 크다고 후회를 했겠지만 그 한 사용자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더라 이런 얘기를 좀 붙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 이후에는 약간 스포일러성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해보실 분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플레이타임이 저는 15시간 좀 넘 15시간 정도 찍어서
네.
했고 그리고 이게 좀 지금 딱 60명의 사인과 신원을 알아낸다고 했을 때 아 재밌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해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어드벤처 이런 뭔가 옛날 방식 어드벤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잖아요. 이게 취향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드벤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 생각은 들더라고. 이거는 좀 하기 힘들 것 같다.
근데 그 이게 그 옛날 어드벤처 방식에 따르고 있지만 사실은 좀 신선한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드벤처 자체를 좀
안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무조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 플레이타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제 10점 몇 시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너무 헤맸으니까. 그래서 그 이 게임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그 오지랖을 훈수를 더 주시던 최모 유저님께서 몇 시간 나왔냐 그래서 10점 몇 시간 나왔는데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 정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제가 아, 저 너무 멍청해서 사실은 중간에 헤맨 게 너무 많아서 풀타임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일반 평균 플랫타임이라고 해두죠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세우님이 스팀에서 빵 하고 뜬 거야 그 플레이 중이라고.
아니 진짜 그거 왜 보자는 거야 나 진짜.
그래서 내가 계속 방송 시청을 눌러가지고 세우가 플레이하는 걸 틀어놓고 딴짓을 막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앞으로 님이 방송 시청을 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본
근데
이유가
그때 처음 딱 켰을 때였어.
근데 세우가 초반 하는 걸 보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그 저희의 과거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은근히 흘러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세우가 법대 출신이거든요.
네, 이거 방송에서 얘기한 적 없는 거 같은데?
없나?
네, 저 학부는 법대 나와서 지금 네, 네. 이갈 관절을 빨리 하고 싶었어.
이분이 법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세호가 초반에 되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30분 뭐 40분밖에 안 됐는데 막 맞추고 막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지.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사인 체크만 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가? 응. 근데 이제 신원을 한 명도 안 맞춘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처음에 주는 사람조차.
저도 찍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원 미상의 뭐 이 분은 뭐 어떻게 죽었으면 돼.
그래서 제가 처음 세 명 맞춘 타이밍이 되게 늦었어요. 그랬는데 세호가 쫙쫙쫙 진도를 나가니까 제가 아 역시 법대 출신은 다르다.
얘는 이거 한번 볼까?
얘는 법 얘는 풀타임 7시간 정도 찍을 것 같다 난 이렇게 생각했었단
아니,
말이야.
15시간 벌써 15시간.
네.
그
어쨌든
뭐죠? 풀타임 아 하우 롱 투 빗.
네. 아 그렇게 하면 평균 풀타임 나오죠.
빗 리턴 오브 더 오브라 팀. 아 근데 막 뒤로 갈수록 진짜 자괴감 드는 거야.
그쵸 그쵸.
아, 너무 진짜 아
맞아요.
막 하면서 아 나 진짜 빠가살이라고 막 맞네. 9시간 9시간이네요. 저는 5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서 저는 그 약간 그 법대 출신의 논리력이
아 나 마지막 6명 남겨놓고 진짜 컴퓨터 부실 뻔했어. 그래서 진짜 여러분 어드벤처 추리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플레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좀 관심 있으신
취향이
분들은
취향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나는 총을 쏴야 된다. 1인칭이 무조건 그러면 좀 안 맞으실 수
그쵸.
있다.
그쵸. 정말 약간 정적인 게임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어쨌든 네. 추천드린다. 웬만해서는
네. 갓겜이다. 네. 라는 거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제작 관련 이야기 이제 스포일러 쭉 나오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스포일러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잠시 멈추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최대 할인율 25%고 한 뭐 25% 할인가에 사서 하면 너무나 뭐 혜자죠.
혜자죠. 네. 6월 말부터 여름 세일이 시작한다고 하니까 네. 아마 그때 세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